뭐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웠어요. 예, 잘 배웠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 대답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상상을 했다면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시대적 부르심 사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어떤 글을 썼을 따름이지요. 시인이었던 사람은요, 시를 썼고요.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했고, 선지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 계시, 예언의 내용을 썼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 싶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따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훗날 내가 읽었던 창세기와 같은 권위를 가진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필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성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를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람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지요. 그리고 이 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요. 그 예스터데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애들하고 같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한 무명 가수가 나옵니다. 작곡에도 재능이 없고요. 인기도 없어요. 이락 페스티벌 하면 보통 큰 무대가 있고 메인 스테이지가 있고 막 작은 스테이지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 작은 무대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가수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도 안 옵니다. 다들 메인 스테이지에 가 있고 관객이 몇명 앉아 있는데 애들이 간식 먹으면서 초등학교 애들 몇명 앉아 있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이유를 알수 없는 정전이 생겨요. 잠깐 한몇분 정도. 그 순간 이 주인공은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작스런 전 세계적인 정전이 끝나고 주인공은 눈을 떠보니까 이 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그 정전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 세상에서 비틀즈가 사라진 거예요. 비틀즈의 음반이 사라지고 비틀즈의 기사가 사라지고 비틀즈 기록이 다 사라진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영화상 재밌게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하필 그 정전의 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그런지 자기 혼자 비틀즈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늘상 했어요. 자기 처음에 모릅니다. 그래서 늘상 하듯이 친구들 모아놓고 기타 치면서 그 예스터데이를 부릅니다. 한 친구, 그 여자친구가 막 눈빛이 이렇게 하트로 변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 노래를 만들었느냐 이라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놀리는 줄 알고 이게 나를 놀리나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비틀즈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대박이지요, 대박. 물론 영화에 이제 나중에 반전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 에드시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인기 많죠. 에드시런이 실제로 그 영화에 출연해요. 그래서 이제 에드시런이 그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을 발탁합니다. 자기도 그 에드시런도 비틀즈를 모르니까 이런 좋은 노래가 있나.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모든 비틀즈의 곡을요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력 세계적인 가수가 되죠.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에드시런이 질투심이 나가지고 즉흥 작곡 배틀을 신청합니다. 우리 즉흥적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그래서 주인공은 아직까지 자기가 발표 안한 비틀즈의 노래 그걸 연주합니다. 그래 그 순간 에드시런이 막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와 어디서 저런 천재가 나왔는가? 이 영화 속 세상에서요, 이 주인공은 그 모든 노래의 작곡가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알지요,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원래는 비틀즈 아닙니까? 비틀즈. 모든 권위와 영광은 비틀즈에게 돌아가야 마땅해요. 이것이 영감입니다. 영감, 그죠? 마지막에 약간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또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리포터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눈이 번쩍 뛰시죠. 예. 아, 그런 거는 맞죠. 예. 아주 큰, 아주 재밌는 설정이더라고요. 예. 성경은요, 모두 사람이 썼어요. 대개는 아주 유력한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스겔서를 에스겔이 썼다고 유력하게 추정해서 붙인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이 확실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유력한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름을 붙였을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드높아지게 됩니다. 오래전 죽은 가수 그 김광석의 노래를 이 가수도 부르고 저 가수도 막 추모하면서 트리뷰트 한다면서 부른다고 해서요. 김광석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지요. 만약에 그 가수가 보잘것없었다면 후손들도 그 노래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자신의 형체 없음에서 비롯된 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수단이셨습니다. 내가 지은 노래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은 사실 가수인 나에게 더없이 큰 영광이겠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의 권위를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김건모의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른다고, 멋지게 부르지도 못합니다, 사실. 근데 그 곡의 권위를요, 저한테 돌릴 이유도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곡이 김건모의 곡이라 할지라도 목소리는 내 목소리라는 거겠지요. 이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수도 여럿이고요, 지휘자도 여럿입니다. 같은 베토벤의 곡이지만 지휘자에 따라서요, 소리가 다 다르고 길이가 다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해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목소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겨레에서 보도하는 것, 조선에서 보도하는 것, 국민일보, 죄다 다릅니다. 관점, 강조점,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마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사건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외국어가 떠오릅니까? 아람어, 달리다쿰, 달리다쿰 사건,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 아람어지요. 아람어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와 유사한 언어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아람어를 따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유명한 거몇개알 거예요. 뭐 달리다쿰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또 마라나타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다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달리다쿰이라는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도 구체적인 직업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와 누가는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기억해요. 직업은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은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였다는 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마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요, 자기 한 손에 마가복음을 참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하며 자기의 서신, 그 자기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야이로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과 회당장이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옮겨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마태는요, 이 모두를 과감히 생략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아예 빼버립니다. 안 나오지요.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직업도 빼버립니다. 대신에 우리 오늘 그 읽었던 본문 18절 앞에 약간 앞부분 18절을 보니까요. 한 관리, 이 오피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루뭉술한 표현이네요. 거의 그냥 노동자였다 이 말입니다. 노동자였다. 그냥 오피서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마땅히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태는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야이로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회당장이라는 직업도 기록하지 않았고 뭐 달리다굼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아이, 마태는 아마 그 사건을 잘 몰랐는가 보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자기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누가는 마가복음에 있었던 정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물론 누가의 관점도 차이는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실과 회당장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했던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말 알고 있었으면서 의도가 있었으니까 생략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신문을 보면서도요,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신문을 봅니다. 왜 한겨레는 하필 이렇게 썼을까? 왜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하필 이렇게 썼을까? 신문같이 그별 자질구레한 세상사에 관한 기사도 그런 관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는데, 우리 사실 성경을 너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많아요. 먼저 마태가 이 회당장이라는 구체적인 야이로의 직업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요, 마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가 회당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직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36년이죠. 그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땁니다. 동아일보에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려요. 왜요? 우리 민족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송기정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나흘 뒤 일제는 그 동아일보를 그 무기정관시킵니다. 그 우리는 우리 민족은 동아일보의 그 의도를 알지요. 우리는 그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아일보가 강조하고 했던 바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던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지, 우리 민족을 배려하기 위해 일장기를 삭제해버린 것과 같이. 그러니 굳이 야이로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까지 공동체 멤버들의 거부감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가 속한 공동체는 마가와 누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달랐거든요. 주로 유대인인데 회심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언어가 된다고 영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한국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공동체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공유될 때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전부 다른 정황이 있고요.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토록 다양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 탁월한 명설교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즘 유튜브 가면 또 공짜로 다볼수 있고. 그런 분 설교 틀어놓고 예배하면 돼요. 우리도 어차피 뒷방에서는 지금 그제 모습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하는데, 뭐 그거나 같잖아요. 자꾸 화면에 제 모습이 잘안 잡히는가 그거 좀 조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뒷방도. 예. 소외됐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탁월한 목사라고 해도요, 우리 공동체 멤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테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마태처럼 야이로의 직업을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센스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저도 되게 센스 있는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공감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예. 예. 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 야이로라는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야기를 이미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구나라는 걸 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기록한 것만 봐서는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의 강조점이요, 그 사람의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조차 마태는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직업을 기록하지 않고요, 오로지 행동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글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다른데요. 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야이로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누가는 그 나이까지 기록하지요, 그죠?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고 있더라. 누가복음은 야이로가 한 말을 그대로 실지 않고요, 평서문으로 기록합니다. 그죠? 마가는 야이로의 말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지만 이 문장의 표현이 다르다고 하지만요, 공통된 게 있죠. 마가와 누가에는 뭐가 공통돼 있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요, 아직 딸이 죽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사오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죽어감 이러라. 하지만 마태의 관점은 아주 단호해요. 오늘 본문 앞에 18절이지요. 야이로가 뭐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마태는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죽어가고 있다, 죽기 직전에 숨은 달린 상태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는 아예 죽었다고 기록해요. 이 차이는요, 이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마치 보금서를 의사가 쓴 사망 진단서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서를 읽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가 우리 부모의 죽음을, 우리 조부, 뭐 조모, 아니 그러면 우리 자녀, 우리 친구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에 사망했다. 그거는 그냥 사망 진단서지요. 이 마태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금서는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오해하니까 우리는 작은 의혹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걸로 비판하는 사람이 사실 그 제일 수준 낮은 비판자들이에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이런 데 대한 작업은 다 끝내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말이 모두 다르니까 뭐 모두 뭐 거짓말이거나 둘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는 비판, 아니면 뭐 실제 사건을 우리는 알수 없다 이런 말 전부 사실상 이거 문서를 해독하는 기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같이 그 과학이 발달된 시대예요. 시위자들의 숫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 만 단위예요. 몇천 명 단위로도 파악이 불가합니다. 뭐 콘서트나 뭐 축구장 같은 경우에 티켓을 판매하니까 정확히 추산이 가능해도 주최 측뭐뭐그 시위 같은 거는 주최 측 추산 뭐 몇만 명, 뭐 경찰 측 추산 몇만 명 이런 식입니다. 그것도 언론사마다 죄다 달라요. 도대체 몇만 명이 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그렇다니까요. 그 언론사들 그러면 죄다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지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 일인데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GP에 가서, GP 가니까 여기서는 뭐 찍어볼 수 있는 게 엑스레이밖에 없으니까 엑스레이 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CT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으러 갔어요. CT 결과가 나왔죠. 그 데이터 그 자체예요. 근데 그 객관적 데이터는 저한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 저한테 의미 있는 거는요, 그 데이터를 보고 해석해서 들려주는 의사의 말이에요.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거랑 또 GP 의사한테 가서 들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위기감을 고취시켜서 환자에게 겁도 주고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의사는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도 합니다. 겁 주지 않고, 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진리는 같습니다. 이 환자가 아프다는. 그렇다면 이 마태의 강조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와 누가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왜 마태는 벌써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까? 이 마태는 지금 사실 일관성 있는 기록인데요. 믿음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직업이 뭔지, 당시 딸 아이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마태는. 오직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이로의 직업은요, 뭐라 했습니까? 마가와 누가에 따르면 유대인의 회당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면요, 적어도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굳이 율법에 정통하지 않아도요, 유대인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적어도 모세오경 정도는 상식이었다고요. 죽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었다고요. 시신에 손 대면 하나님 그 부정하다 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이미 그 딸이 죽었는데 손을 대어 달라고 요구하는 관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회당장인데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시신에 손을 대달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관리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이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이미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부탁할 때요, 딸이 살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시신에 손을 대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딸은 이미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태의 강조점은 동일해요. 22절을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최신식 의료기술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일평생 아끼고 피땀 흘려 모은 네 재산이 너를 구원한 것 아니고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선행해서 쌓은 공덕이 너를 구원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니까 햄이 하나 나왔으면 또 다시 빵으로 싸야지요, 그죠? 23절을 보니까 이미 죽은 딸 아이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된 거지요. 사람 태어날 때는요, 참그 보면 돈이 안 들어요. 우리 뭐 한국도 뭐 산부인과 그 출산해봐야 뭐 몇십만 원이면 됩니다, 그죠? 영국은 그냥 뭐 공짜잖아요, 공짜. 뭐 태어나도 돈안 든다고요. 사람이요, 죽을 때돈 많이 듭니다. 아, 진짜 많이 들어요. 예, 영국 그 평균 찾아보니까 이제는 장례 비용이 10,000파운드 넘었더라고요, 1인당. 예. 뭐 놀랄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자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죽으면 남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예. 막 놀라지 마세요. 10,000파운드. 내 죽으면 10,000파운드도 난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죽으면은 옆에서 다그 해줍니다. 예. 예. 아니, 제가 해줄게. 제가 해줄게. 예. 무슨 뭐 모아갖고. 예. 장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돈, 그 장례 치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그냥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인간 사는 세상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다 한들, 뭐 부모님 성대한 장례식은 못 치른다 하더라도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서라도 작은 빈소 하나 차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기기 때문이죠. 유대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제 아무리 가난해도 사회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피리 부는 사람 2명, 그리고 곡하는 여자 1명은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다고요. 여기는 회당장이에요. 제법 돈이 있고 사회적 입지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인원, 피리 부는 사람 2명, 그 장례 이제 집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명의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여성들을 고용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객들이 북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을요,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물러가라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에 앞서서 떠드는 사람들을 물리쳐버린 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떠드는 사람들을 물리친 것은 믿음 없는 자들을 물리친 행동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마태가 설정한 주제는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야이로가 믿음을 가졌기에 딸이 죽었는데도 율법을 거슬러 예수님께 감히 그 시신의 몸에 손을 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믿음과 가장 반대되는 행위가 뭐라는 겁니까? 떠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 그 사람은 믿음 없으면 그 호들갑 떨게 되어 있습니다. 떠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물러가라 하세요. 물리침을 당합니다. 누가요? 믿음 없어서 떠들고 있는 자들. 제 전도사 시절에요, 당시 이제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이제 서울 북로에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서울 북로에 소속의 교회가 이제 몇개 연합해가지고 그 경기도 그큰 공설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빌려갖고 체육대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대회 하면 교회별로 또 대표 선수로 나와서 릴레이 시합하고 하거든요. 보통은 잘 뛰는 사람들이 이제 릴레이 대표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좀 하여튼 그런 분이셔라갖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들이 다 나간다 하신 겁니다. 저도 나가야 됐습니다. 예. 좀 별로 잘 못하는데. 예. 저도 이제 릴레이 주자로 이제 뛰게 됐습니다. 그날 이제 벌써 축구도 한 경기 하고 해가지고 몸이 되게 피로한 상태였는데, 목사님 가라 하시니 또 이래 뛰게 됐죠. 또 이제 막상 뛰려고 하니까 옆에 또 성도님들이 북치고 응원하는 게또 장난 아니에요. 오버페이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뛰고 들어와서 골인 했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쥐가 팍 오더라고. 강하게. 막 다리 잡고 쓰러졌습니다. 딱 보고 남자 청년 한 명이 바로 달려오던데요. 그리고 다리를 붙들어 주던데, 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참 고맙더라고. 예, 참 고맙던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가 누워갖고 막 땅에 뒹구니까 그 청년 말고 이제 뒤에 우르르 성도님들이 막 몰려와서 난립니다. 막, 아, 뭐 전도사님 괜찮으시냐? 뭐 어떤 뭐저 할머니 막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아, 어떤 자매는 계속 막, 저 사람 괜찮냐고 막 괜찮냐고 아뭐 사람 죽는 거 아닌데 그럼 한 저를 놔두면 괜찮거든요 그거는 그냥 가만 말만 안 시키면 괜찮다고 예 근데 막아 괜찮냐고 괜찮냐고 아이 다른 교회 사람들 보는데 쪽팔리게 이게 진짜 물리치고 싶더라고 물러가라 좀 물러가라 아 대답도 나중에 기찻더라고 저 사람 괜찮으세요 막 괜찮으세요 하는데 아 고작 다리에 지난 거 가지고 왜 이러나 예 호들갑 뜰거 없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내버려두면요. 가라앉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말고 호들갑 떨일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한번 돌이켜보세요. 호들갑 떨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정말 내가 호들갑을 떨었어야만 했던가. 부끄러운 순간이 많지요. 지나고 보면 호들갑 떨어서 그렇게 상황이 바뀐 적 많지 않아요. 영국 비자 거절당해가지고요.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잘 다니는 직장 문을 닫아가지고 호들갑 떨고 막 아이가 밤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까지 가가지고 호들갑 떨어대고 저는 그때 막 아이가 크게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막큰 병원 가봐 성모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기저귀 안 가려주고 울고 있는데 아그 호들갑을 떨고 있고 형제끼리 막 부모 자식 간에 빌린 돈을 갚니 안 갚니 뭐 호들갑 떨어대고요. 야저 집사님 뭐 교회를 옮기니 마니 뭐 호들갑 떨어대고 진짜 뭐 호들갑을 떨 만한 일들이 있었냐고요. 지나놓고 나면요, 사실 이렇게도 사라지는구나 싶습니다. 아, 그 별일 아니구나. 이런 일도 내가 겪을 수가 있구나. 이런 일도 내가 넘어갈 수 있구나 싶다고요. 사람 죽는 일 아니면 웬만해선 호들갑 떨일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들갑 떨고 경거망동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좀더 자라나기 바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실 그 호들갑 떨지 않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난것 같고 막.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어떻고 저렇고 이제 들어보니까 왜 큰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감을 해줘야 될것 같아. 아이고 큰일이네요. 예. 뭐 아이가 몰래 담배를 피는 것 같다는 등 이번에는 한국을 가야 될것 같아.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될것 같아. 몸에 뭐 전에는 안 잡히던 혹이 잡히는 것 같아. 그뭐 저희 어머니도 몇년 전부터 잡힌대요. 뭐. 단기적인 그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죠? 죽는 일 말고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달성되면요. 죽는 일 앞에서도 호들갑 떨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죽고 사는 일 말고 호들갑 떨것 없다 교훈을 주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죽는 일도 호들갑 떨것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 모습 참 많이 보여주세요. 풍랑이 치는데요. 제자들은 막 죽겠다. 배가 뒤집혀서 이제 죽게 생겼다. 호들갑을 뜹니다. 예수님, 잠잠하라. 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다면. 잠잠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떠드는 사람들 물리쳐버리는 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24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물러가라 였습니다. 물러가라. 25절을 보니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무리를 내쫓은 후에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죽고 사는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 믿음 정말 큰 믿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도, 내 아들, 딸의 죽음에도, 심지어 내 자신의 죽음에도 호들갑을 떨지 않는 그 믿음, 그만한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너무 큰 믿음이라서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있을까 싶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 갑자기 그러한 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라날 리 없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호들갑 뜨는 일들을 일상 속에서 좀 줄여나가십시오. 호들갑을요, 남에 대한 관심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관심이 아니라 그 뒷담화일 때가 참 많습니다. 떠드는 무리의 특징은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떠들지 않습니다. 떠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생각 필요한 거 있으면 앞에서 말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죄다 뭐 자기 말에 책임은 지기 싫지, 나서기는 겁나지. 뒷담화합니다. 뭐저 성도님 어떻고 저떻고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뭐 제가 내용은 몰라도 싹다 압니다. 예, 제 뒤통수가 간지럽습니다. 예, 앞에서는 입싹 닫고 말안 하고 아 목사님 멋지시네 해놓고 멋지기는 뭐가 더 멋있어요, 마시. 웃는 사람 내다 봐놨어요. 예. 23절에 나오는 떠드는 무리예요. 우리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요. 물리침을 당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막 물리치기에 내보내기에 급급한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이고 이놈의 갈보리 괴먹으면 떠들을 대기 바쁘니까 막 이 자들은 우선 물리쳐놓고 내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 들게 만드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물리침을 당한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면 정신 못 차리고요. 그들이 비웃더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비웃어요. 우리 말씀을 비웃는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떠드는 무리는 자기들에게 끼지 않는 사람을 비웃기 마련입니다. 자기는 뭐가 잘났다고. 자기도 떨리면서, 자기도 걱정되면서, 자기도 우리와 같이 뒷담화하고 싶으면서 양반인 양 젠치한다고 비웃습니다. 그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쫓아낸 거는요. 나도 너희 뒷담화하는 너희 떠드는 무리에 나를 안 끼워줘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비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지도 우리한테 끼고 싶으면서 괜히 우리 보고 나가란다. 이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믿음의 반대말을 떠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뭐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으로, 야단 법석의 결과는 물리침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그는 이 관리의 이름이나 직업,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달리다굼이라는 명령어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와 떠드는 자의 대조된 운명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떠들지 마세요. 고들갑 떨지 말고요. 그 뒷담화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뱉은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떠들다가 예수님께 물리침을 당하면 그것도 그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떠드는 그 마음요. 떠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뒷담화하고 고들갑 떨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보면 혈루증 아는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 그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안심시켜주세요. 뭐 호들갑 뜬다고 뭐 또 뭐라 하진 않으세요. 안심시켜주신다고요. 안심하라. 호들갑 뜨는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막. 아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암 몇 개 진단받았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심시켜주세요. 그래 그래.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심시켜준다고 해서 안심시키고 그 호들갑 뜬 자를 자기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24절에 보면요, 22절에서는 안심시켰는데 24절에서는 물러가라 하십니다. 자기 일하기 전에는 물리치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함께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면 여기 누가 자기 측근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자기 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가죠. 물론 야이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있었지만 그죠? 믿음이 없어서 떠드는 호들갑도 있지만요. 믿음이 사실 있기에 떠들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는 그 성경 산책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 마음껏 떠들 수 있게 판을 깔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 그 남 흉 보지 말고 종과 충고를 빙자한 그 비웃음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껏 떠들어 보자고 만든 겁니다. 좀 더 시사와 뭐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또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에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 막 비판받는 거 보니까 드라마나 그 영화 속에서 그 광고, PPL 같은 거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설교에 좀 광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신선한가요? 예. 아무튼 모쪼록 믿음이 부족하여 떠들고 호들갑 떨어서 물리침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보내짐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마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무슨 일이 있든 먼저 떠들고 호들갑을 떨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위로는 받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는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구하지만 또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은 담아두고 우리가 떠들고 싶고 또 남 흉보고 싶은 마음 조금은 묻어두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잠잠히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갈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즐거워하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